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마 여러분 자주 못 보는 구절인데요.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3절 그리고 나훔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오바댜 1장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나훔 1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좀 전에 인사도 그렇게 나누었지만 시원한 것을 많이 찾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시켜도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시킵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더운 날에도 따뜻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 많이 더운 날 커피숍에 가서 너무 편안한 그 어투로 주문받는 사람에게 주문했는데 주문받는 사람이 너무 당황해 하더랍니다. 어떻게 주문했는가 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도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입니다. 오래전 축구 한일전이 있을 때 제가 서울역인지 뭐 시청 쪽인지 공공장소에 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데 사실 축구 경기가 아니고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외쳤습니다. 차라! 차라!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을 차라는 게 아니고 일본 선수의 다리를 차라는 것 같았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더 과격한 언어로 응원했는데 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서 참겠습니다. 젊은 신사도 왜 축구 한일전만 보면 그렇게 흥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일본과 오래된 역사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바댜에도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에게 일본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두 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을, 나훔은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아시죠? 그죠?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책입니다.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는 예배는 괜찮은데 간혹 적은 수의 모임에서 오바댜를 직접 찾으려면 여러분의 성경책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난 장마 동안 성경을 거의 펼쳐보시지 않은 분들은 오바댜가 다른 예언서와 더러붙어서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에돔과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고요. 지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 동남쪽에 바로 붙어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인 것입니다. 둘의 갈등은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 축복권을 빼앗긴 후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한동안 가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에돔의 영토를 통과해야 하는데 에돔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유다왕 여호람 때에 에돔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궁중의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을 직접 탈취해 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환난당하고 있는 유다를 그냥 방관하면서 또 괴롭히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럼 나훔은 어떤 책일까요? 나훔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훔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방의 심판을 주된 메시지로 다룬 예언서가 세 권 있거든요. 하나는 에돔의 심판을 다룬 조금 전에 본 오바댜이고 다른 두 권은 수도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심판을 다룬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나서,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본문인 나훔입니다. 요나와 나훔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직접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아수르 사람이 회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반면에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책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나훔이란 이름의 의미가 바로 위로자, 위로가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저는 오바댜와 나훔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눈 배경을 염두에 두시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나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오바다 1장 3절의 바위 틈, 높은 곳, 또 나훔 1장 7절의 산성은 사실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세 개념 모두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오바댜의 바위 틈 높은 곳과 나훔의 산성은 정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본문을 통해서 산성에 관한 몇 가지 묵상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요, 산성에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는 높은 곳이 좋습니다. 에돔 동쪽엔 남북으로 대로가 있어 지나가는 상인들의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처음에는 셀라, 후에는 페트라라고 불렸는데요. 여러분, 페트로, 베드로 아시죠? 그죠?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돔은 높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선 나라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바위 틈에 사는 것, 높은 곳에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돔 백성이 과연 바위 틈, 높은 곳, 나훔식으로 표현하면 산성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일까요? 사실 3절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돔 백성이 높은 곳 산성에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교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착각에 잘 빠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니까 착각이 좀 많아지면 교만이 쓸도록 온 것 같아요. 에돔 사람이 무슨 착각에 빠졌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기들이 높은 곳에 산다는 거죠. 그 착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기 착각에 뿌리는 교만이고요, 교만의 뿌리는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오바댜 1장을 살펴보시면 에돔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많은 것들을 앉혔습니다. 3절, 4절에는 조금 전에 읽어보신 것처럼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것을 앉혔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넓고 편안한 집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에돔에게 인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잘 사니까.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에겐 지식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것은 에돔이 높고 좋은 그 물리적 산성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리적인 이점, 돈, 인맥, 지식이라는 산성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환란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환란이 잘 안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홈 1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산성에 관한 두 번째 묵상은 뭐냐면 산성에 사는 자에게도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앙을 시작하시면 참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강함입니다. 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독해져야 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네요. 사도 바울이 생애 끝자락에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적은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장이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아들에게 보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고통이 전제해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은혜일까요? 더 아닙니다.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상처받았다 하는 그 말에 제가 진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진지하게 들으십니까? 이 땅의 산성에 사는 누구도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상처 안 받고 강해지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상처 안 받고 주님의 산성에 흔들리지 않고 그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성에 관한 세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칼빈이라는 신학자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칼빈이 성경의 수많은 교리 중에 여러분 무슨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천재 신학자가 무슨 교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그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 말을 제가 책에서 접했을 때 약간 실망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칼빈의 그 말에 깊이 공감이 갑니다. 신앙의 싸움의 관건이 이거더라고요. 주님이 산성이신 것을 잘 믿으면 환난이 피해갈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막 기도하면서 굳게 가질수록 환난과 고통이 종합선물 세트로 따라오는 거예요. 상황도 흔들리고 감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을 잃는 법입니다. 역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때로는 감정까지 무너졌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놓지 않으면 회복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 특별히 시편 기자는 때로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도 의지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싸움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시편이 그 고백이고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붙잡았던 고백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만이 산성이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한번 고백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산성이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삽시다. 아멘.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꼭 얄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만 있나요? 있죠,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를 얼마나 때로는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73편 기자인 아삽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고뇌를 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7절에서 어떻게 아삽이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야, 이 시편 73편 기자가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7절 한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막 이렇게 살찜이 이렇게 눈에서 막 올라오는데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73편 13절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괴로운 현실이 다가와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시편 73편이 시편 중에서 약간 긴 시편인데 해석의 분수령이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은 지옥이고요. 17절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시편 73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고통이 오는데요. 그 고통을 자꾸 묵상하면 있잖아요. 죽어요. 시편 73편 기자가 이 엄청난 수렁에서 빠져나온 해법은 16절에서 아무리 그렇게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7절 그 짧은 한 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정말 여러분의 책상 앞이나 차 앞이나 아니면 냉장고 이런 데 붙어두셔야 됩니다. 혹시 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요즘 혹시 타투를 꼭 하셔야 된다면 이 구절을 팔에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왼쪽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오른쪽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현실에서 왼수는 산성에 우뚝 서 있는 것 같고 자신은 자꾸 수렁으로만 빠져가는 것으로 분명히 보였는데 거꾸로 종말에 자신은 산성에 원수는 수렁에 빠져있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언제 목도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교회를 자주 간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 기도가 되었든 큐티가 되었든 어떤 방편이 되었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죄는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요, 우선순위가 깨뜨려져서 하루가 벌써 시작되었는데도 말씀을 펼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고1인 큰아들 놈을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보냈는데요. 아들놈 좋은 경험 시켜보려고 외국에 보내며 아버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떠나지 않는 근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얘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의외로 있잖아. 이거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째는 혼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진짜 자기가 그 필요해서 그것을 성경을 펼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짠해지면서 과도한 막 걱정도 했습니다. 좋은 것 경험시켜보겠다고 한 이별이 다시는 아들을 못 보는 이별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집에 와서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면 거의 안 깨는 시체거든요. 큰아들 보내기 얼마 전에는 종종 잠이 깨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다가 방에 들러서 아들놈 발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 아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그 마음에 모시게 해주십시오. 혼자 어디에 있게 되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돌아오고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최근에 아내와 애들과 상의해서 비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상의 안 하고 저와 아내가 비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보문고 가서 큐티 노트도 사고 아침에 큐티 다시 나누면서 큐티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애들 노트가 거의 백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만이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머지않아서 노트가 빽빽하게 적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미 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방편이 되었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삶을 시작했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아직도 산성을 발견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환난이 있어도 주님만이 산성인 것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 산성을 같이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다를 가만히 읽어보면 있잖아요.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교만하여서 스스로 산성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 유다에 대한 비형제적인 태도와 그 행위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13절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형제의 나라의 어려움을 방관한 것이 에돔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큐티 본문에서 반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 없던가요? 여름방학이라서 큐티 딱 쉬고 있었는데 딱 물어보네. 이런가요? 요즘 큐티 본문인 사무엘 하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복루에게 강간을 저지른 암논에 대한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강간을 당한 다말에 관한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암논의 끔찍한 개교와 다말의 억울한 일을 다 듣고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방관하는 압살롬과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속한 곳에서 어떤 존재로 사십니까? 혹시 다말처럼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에 불신을 받는 이유가 요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과 다윗의 태도와 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예수를 믿을 때 한국은 군부가 통치하는 부정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이런 부정에 항거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심지어는 권력에 순복할 것을 앵무새처럼 설교단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당시 초신자였는데 부정에 침묵하는 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는 게 마음에 굉장히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테이프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미가서 6장 8절의 강의 테이프를 혼자 방에서 듣는데 칠흑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대천덕 신부님이 미국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발음이 조금 어색하세요. 어눌한 발음으로 그 하셨던 그 강의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아직 내용도 사실은 선명하게 제가 생각나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한번 재연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이상합니다. 비슷했어요. 미가서에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교회는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이상합니다. 한국교회는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천덕 신부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강 목사, 너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진짜 상한 영혼, 진짜 억울한 영혼에 그 상함과 억울함을 정말 풀어주고 있니? 마음이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936년생이시고요. 올해 81세인 어머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마치시고 어머니 당신의 아버지인 제 외할아버지죠. 따라서 중국으로 이주를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하면 외할아버지가 잘 살았대요. 소 100마리 살 돈을 가지고, 돼지가 아니고 소입니다. 소 100마리 살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신 지 1년도 안 된 1944년에 그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물이 바뀌시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45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해방이 되었죠? 46년에는 어머니의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중국 땅에서 동생과 함께 고아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46년에 몇 살 아래 친동생 손을 잡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11살이었는데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둥지를 밟았는데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아마 파상풍균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 돌아가신 얘기하실 때는 잘 안 우시는데 그 동생 얘기하실 때는 항상 우시더라고요. 제가 87년에 예수를 믿고 어머님이 88년 53세의 나이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예수 안 믿을 때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불을. 그런데 예수 믿으시고 일주일 만에 새벽 기도를 나가시니까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막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실까봐.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자리하시고 30년 정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가셨기 때문에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시고 지금도 매년 3독 이상씩 성경을 읽으십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하루 한 해 한 5독씩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사실 저희 어머님 뭐 긴 생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81년에 모진세파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제가 목사가 된 아들이잖아요. 제가 사실 복잡하게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 평생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노년의 시간이 하루하루 돼갈수록 몸도 마음도 좀 평안하시다가 주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하시고 순전하게 예수 믿으시는 저희 어머니, 또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된 아들이 하는 이 평안을 구하는 이 평범한 기도, 좀 전능하신 주님 같으면 좀 쌈박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오늘 전문 용어를 너무 쓰고 있네요. 진짜 좀 쌈박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기도는? 늘 생기 있으시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하는데 기운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제가 딱 느꼈죠. 어머니 삶에 정말 큰 환란이 하나 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환란부터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안 원하셔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도 저희 어머니 모르고 계세요. 통화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범한 기도했는데 이 기도도 신실하게 주님 못 들어주시나 하는 서운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상황에서 제발 좀 떠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어려운 걸 보고 내가 어떻게 떠나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아야지. 아, 같이 죽어야지. 말이 막 새네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팠지만 전화기를 끊고 생각할수록 어머니 말씀이 사실 맞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마음이 인간적으로 너무 안 돼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늦게 만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어머니 정말 예수시 은혜구 산성동 주민 맞으시구나. 목사들보다 주님 마음도 사람 마음도 더 잘 헤아리시고 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임해동에 사십니까? 서현동에 사십니까? 순회동 정차동에 사십니까? 그 다음 분당선이 어디에 서죠? 기흥에 사십니까? 영통에 사십니까? 무슨 동에 사십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가 어떤 주소인가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예수시 은혜구 산성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느끼는 큰 부담감 하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산성동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가 진짜 살고 있는 그곳이 영적인 산성동 맞니? 이 질문 하나이고요.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곳이 너의 주소가 예수시 은혜구 산성동이 맞다면 네가 사랑하는 배우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딸,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산성동 주민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들의 전입신고를 위해서 우식이 시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찬양 422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비장하게 끝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비장하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비장해서 고음으로 시작하면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분에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장하게, 몸은 좀 낮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님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송이라 하매,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는 나
되시니,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네가 따르리라 하매,
내가 다
우리 영으로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산성이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성동 주민이라면 아직도 산성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사람,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아니며, 우리 시간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정말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문제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산성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척,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복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아니며, 아버지 정말 눈물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과 족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성되신 구원자 되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까? 어떤 환난, 어떤 도전 가운데도 더 굳건하게 주님의 산성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오래 기도하거나 챙겼지만 변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눈물 흘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 뜨겁게 중보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내 친척, 내 아버지요, 성도를 위해서 정말 그 어려움 앞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하고 아버지 결정하고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한 달도 그 은혜 가운데 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쳐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한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배우자의 어려움을 보고 가족의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이 시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복된 산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성되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죄인이에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만이 산성이심을 믿고 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아직도 산성을 찾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